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구약 410페이지,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전체가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길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2장의 내락은 대략적으로 보면 제사장마저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그 제사장마저 처참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사장인 엘리는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고 그 엘리의 뒤를 이을 제사장인 홈니아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량자였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일종의 세습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세습 직분이 아니라면 제사장은 세습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아 비느하스가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그 뒤를 잇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또 불량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들은 권한을 남용해서 재물을 탈취했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거짓을 일삼았던 종교 장사꾼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너무나도 타락해서 악이 평범화된 시대이다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그래서 악이 너무나도 일상화되고 평범해져서 사람들이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그러한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그러한 현실을 뒤엎어버리는 어떤 형병과 같은 그런 일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종교라는 가면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러한 반응들은 늘 반복되었던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현실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 타락한 현실을 벗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대부분 타락한 현실 속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3장인데요. 이러한 이제 처참한 타락한 악이 평범해진 그 시대 속에서 그 악의 평범성을 뚫고 모범적인 리더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타락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속에서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여기서 기자는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엘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장을 거쳐서 쭉 걸쳐서 4장 1절로 넘어가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이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무엘이 자라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 사무엘이 부름받은 곳, 그리고 그 사무엘이 세워지는 곳은 처참하게 타락한 현실 한가운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 타락한 엘리의 영향력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는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분별력이 없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이 엘리는 방관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14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엘리 가문에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이 가운데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그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님도 자기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환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요즘 식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자녀를 못된 친구와 사귀게 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를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몰아넣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엄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엄마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범적이고도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그런 리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2장 18절 좀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짧은 기간만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엘리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불량자인 엘리와 그 아들들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타락한 자녀를 자녀를 타락한 현실 속에 보내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타락한 그 엘리와 더 타락한 아들들이 이 사무엘을 자신들과 동일한 악을 저지르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되었건 간에 사무엘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악의 평범성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의 평범성을 뚫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독일 그 나치 정권 시절에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치 정권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 나치의 어쩌면 주장에 동조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환경과 구조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그 환경과 구조를 뛰어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말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이니라.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다 못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보내버리시죠. 안타깝게도 본향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도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유랑민이 되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대략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다 보니까 특별히 자녀 세대, 그러니까 이민 2세대, 포로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포로 2세대들 중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불만일까요? 이런 불평불만이겠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18장 2절에 적혀 있죠. 그때 당시 유행했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나는 지금 신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하고 4절, 특별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속담 내가 쓰지 못하게 하리라. 부모 탓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을 부모 탓만 하지 말아라. 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칫 잘못된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환경과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여전히 잘못하면서 이 부모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 봐라 탓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탓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청중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식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모 세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 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두지 않았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자식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거듭 이 율법을 말씀하시죠.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 단어 안에 거듭 말씀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신자가 신자가 아니라 거듭신, 다시 신자잖아요. 다시 명령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차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잘 지키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좀 에스겔 말씀과는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후대의 잘못은 부모 탓이다. 에스겔 말씀은 후대의 잘못은 부모 탓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면, 신명기 말씀은 후대의 잘못은 부모 탓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부모 세대일까요? 아니면 자녀 세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모 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하나 찾는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부모 세대들은 자식 세대에게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에스겔 말씀은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부모 탓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읽힌다면, 여기서는 좀 그 반대로 읽힌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빼도박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름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하고 오늘 사무엘상 3장과 연결을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라고 한다면, 엘리의 입장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 처참하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사무엘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잘못과 방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도 사무엘을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의 방관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록 환경을 뛰어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조성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윗세대로서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오늘날 시대는 이 거대한 사회 구조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만 해도 이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단어 자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몇 명의 모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연결되어지는 거대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런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회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잘못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환경 속에서도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즉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어떤 구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총체적으로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고 했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범주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범주 오류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들을 같은 범주로 생각하는 것.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자식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한 그 에스겔 말씀을 자식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변명거리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부모 세대에게 책망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자식 세대가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어떤 핑계를 대서든 심지어는 그 핑계와 변명거리의 근거가 때로는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망가려는 우리를 막으시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모든 어떤 도망가려는 길을 막으시는가? 굉장히 하나님이 가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그 모든 명령 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심지어는 그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심판 이면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핑계되게 하려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그 죄성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 세대라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 세대라면 어떠한 환경과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모든 환경과 구조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